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펴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광스러운 여행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6장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그분은 이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3장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저녁 장면을 상당히 철저하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장면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식사하시는 동안과 식사 후에 이어지는 토론으로 발전됩니다. 그런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15장과 16장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요한이 이 저녁 시간을 아주 깊이 통찰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그의 3분의 1이 바로 이 저녁때의 이야기로 메워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7장을 차지한 이 저녁 사건에서도 그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것은 일종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교육은 비록 그분이 떠나가기는 하시지만 그들을 도울 자 없이 내어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미리 이르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반세하며 반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종파를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느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찬동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들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갑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결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란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제나 성전에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아버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며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느니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판에 박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례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만 예식에 참여할 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건 그저 경건의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그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우리 마음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될 핍박에 대해 처음부터 모두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궁지에 빠지기도 했으며 그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서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저들과 무엇에 대해서 쟁론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개입하셔서 제자들을 옹호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곳을 떠나실 것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아버지는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몇몇 아주 심한 핍박과 심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며 너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의 생명을 취하여 갈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연유였으니 곧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려는 곳으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쫓아갈 수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들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과는 뭔가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참으로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머지않아 곧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해온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돌이키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됩니까? 그의 때가 다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날이 임박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이방인들로부터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께서 몸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이 그 몸으로 인해서 우주의 물질적인 것들의 제한을,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늘로 오르셔서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로 회귀하시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신 존재가 되신 지금 그분은 어느 곳이나 즉시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너희 중에 일부는 로마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일부는 인도로 가게 될 것이며 너희 중 몇몇은 아프리카에 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주께서 오늘 밤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 저녁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모든 무리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은 한 무리와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다른 곳에 계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마을 저쪽 편에도 계시고 거리 저편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히라브 단어는 영어로 옮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증거를 제시하여 유죄 판결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책망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외부적인 행위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 도둑질, 사기, 질투, 분노, 흥분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죄는 기본적으로 파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 그분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리고 장차 지을 모든 죄를 친히 처분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모든 도로가 하늘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넓은 길로 가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타협하는 고집종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편협함과 외고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너무도 자주 듣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건 편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처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도도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만 착실히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길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배타성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 어찌하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나의 유대인 친구 하나가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자신의 가족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자신의 선이 자신의 악을 능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은 아마도 속죄일, 즉 욤키퍼일 것입니다. 그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국민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현대에서는 그날이 반성한 날의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엄숙한 날입니다. 그 염소 희생 제물로 인하여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이상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자신들이 지난 해에 행한 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자신들의 선이 자신들의 악을 능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은 죄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정죄당할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단 하나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물었는데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죄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대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은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준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생겨나는 의에 의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거기에다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삶을 묘사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관한 한 나는 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어마어마했으나 그는 아버지도 알지 못했으며 물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알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율법과 의식을 준수함으로써 얻었던 그 모든 유익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가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악마와 같이 살았을 것이라도 우리는 그의 장점만을 기억하고자 애를 쓰며 그가 천국에 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죽을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아 천국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훌륭하다. 여러분은 잘 배운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렵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믿음을 보고 나를 어렵게 여기시겠다는 방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로 그 의를 이전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로 이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보다 학업의 의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의는 저들의 의보다 우월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내게로 이전되었으므로 이제 내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장된 셈입니다.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것은 다가올 심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상에 돌아오실 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분은 천하 만국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용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책들이 펴져질 것이며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멋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저지른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은 그저 너는 의롭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나타날 사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녁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날 정오 이전에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사탄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지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상의 나라들과 정부들은 어두움의 권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정사와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패퇴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삶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동의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나를 지배하였던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였던 사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권세는 부서졌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 승리를 증거하실 것이며 승리를 통해 얻은 생명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으며 어두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보다 더 힘 센 존재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빛에 의하여 추방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이 점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여러분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의 권세와 사탄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주고 싶지만 너희에게는 아직 젖이 필요하다. 그들은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보다 더 단단한 식물은 소화시킬 수가 없었던 탓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할 말씀이 많으셨지만 저들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므로 그런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런 말씀을 다 하신다면 저들은 혼비백산할 것임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서신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요한복음 15장에 사건이 있은 지 43일쯤 후, 즉 예수님 성천 직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의 말을 들어봅시다. 디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는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천 후에는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예수 성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에 대한 것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되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니 부활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신속히 잊혀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인간 시대가 큰 재난의 심판을 받은 후 끝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큰 재난의 심판을 가리켜 이르기를 지구에게 미칠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후에는 진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환난에 대한 얘기가 연거푸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에 임할 대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엘과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사야도 장차 발생할 재앙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장차 닥칠 환난의 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해산의 고통에 해당할 것입니다. 왕국 시대로 이어질 고통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그분이 다스리시는 지상 왕국으로 이어질 고통인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에 닥칠 환난에 대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비유를 인용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보게 될 때, 부활 생명을 보게 될 때 너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 기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와 주님이 맺은 관계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그분께 하곤 했습니다. 질문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갖가지 질문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질문의 시대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분으로 인하여 맺어질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분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감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는 유대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속죄일 욤키퍼를 당할 때마다 그런 사실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그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시카이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감히 그리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다윗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마차에 실어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몇몇 사람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 떨어지지 않게 하려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담은 궤요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라브는 비유로 번역된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비유나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일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사실상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드려 달라고 나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드려 달라고 나에게 청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말이다. 하나님은 엄하고 지독하고 접근 불가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게 만들거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만들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상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듯 장벽이 생긴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벽이 제거되어 여러분이 그분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 여러분의 죄와 형벌을 가져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심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려고 내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상 마리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직접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마리아의 중보 기도는 내게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도 필요치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진저.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세상 속으로 들어왔노라.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은 여기서 명백하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들은 줄곧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니 말이다. 주님은 지금 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서로 의논하는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저쪽 구석에서 논의하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야 우리가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당신께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벌써 당신은 우리의 질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는 베드로의 경우와 흡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당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여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이제 믿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14장 말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초두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과 그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폐퇴시켰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여러분의 동의하에서만 여러분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사탄이 폐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주위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보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권좌 위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다윗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사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파괴 공작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사울은 폐위되고 다윗이 보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 정당한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보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권조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권세는 탈취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꺾여진 권세를 고수하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할 경우 예수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주장할 경우 사탄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탄의 권세와 권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트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그 어두움과 허감의 임금을 인하여 무서워 떨지 않을 것이다. 단 한마디의 말이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사탄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정당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시민이 된 여러분을 사탄은 지배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사탄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러분이 아직도 사탄의 권세하에 있다고 오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며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권세와 권위를 얻은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는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승리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품성과 과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산제물로 드리오니 당신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